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도우시며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41장 38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난 시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지혜나 내 계산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기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상황과 그분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임을 믿고 그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임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은 긴 세월 노예살이면 노예살이로, 종살이면 종살이로, 옥살이면 옥살이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릅니다. 왕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이가 없어 요셉이 드디어 왕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무르익은 한 청년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주 온전하게 보여주는 대사로 살펴보았습니다. 왕은 답답한 마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높이 치하하며 너가 나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30세쯤 되는 젊은이는 만약에 광야학교나 인생의 터널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지 않았다면 응답, 예,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한번 말해 보시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그분에 의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대로 다듬어져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기를 주장할 마음이 한가지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세술에 굉장히 능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눈만 가리우면 나의 내일이 보장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그의 내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됩니다. 결국 이 대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이후부터 줄곧 하나님을 의지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긴 과정 가운데 아픔, 갈등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반복적으로 교제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즉 겸손한 삶으로 변모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세상의 논리로 물든 내 지혜나 내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 가고 계십니까? 부디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뽑고 뽑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요셉의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설명하는 부분이 17절부터 24절입니다. 좀 보시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보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늘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꿈을 다 설명한 이후에 24절 하반절에 다시 왕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모든 현인과 술객에게 말했으나 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답답함과 무력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그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이제 7년 풍년이 들었다가 7년 흉년으로 이집트가 기근으로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신 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고 이 일이 속히 시행될 것이라고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만약에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정도로 그쳤다면 요셉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대단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은 단회적이고 엑스터시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삶으로 녹아들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말씀의 가치를 쫓게 돕는 분이시죠. 만약에 단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석만 했다면 분명히 감옥에서 나오고 상받는 정도로 그쳤을 겁니다. 조금 더 운이 좋았다면 이집트의 술객이나 박사가 되어서 꿈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누군가 꿈을 꿀 때마다 불려다니며 그 꿈 해석하는 사람 정도로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해석에 대한 적용 이야기, 그 해석에 대한 대책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른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석한 내용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은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라는 것과 미시적인 사건에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그 세상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정통하게 하기 위해 사물의 본질을 깨뚫어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어디에서부터요? 종살이로, 총무로, 감옥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을 수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는 총무로 재무관리로, 감옥에서는 전옥이 그에게 모든 사람을 맡김으로 인사관리를, 정치범들과 수년의 시간을 보냄으로 정치 수업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식견과 사물의 본질을 깨뚫어 볼 수 있는 눈과 내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했지만 적용을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실력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만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일들을 여호수아가 자기 지혜를, 말씀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옮겨갈 때 이스라엘이 복을 함께 누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해석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적용이고 대책입니다. 그건 단회적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순종한 자들이 없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셉이 내어놓는 대책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입니다.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첫 번째 내어놓은 대안은 이 풍년으로 흉년을 대비할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라 입니다. 인재를 등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자기가 이 자리에 등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또 히브리인이고 노예거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사업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행정 제도를 정비하라고 대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도도 사람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온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미리 제도를 만들고 그 일을 밑에서 수행할 하부 감독관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철저하게 계획하라는 겁니다. 5분의 1을 저축하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애굽 땅에 미쳤던 이 풍년이 얼마나 컸던지, 일곱 해 애굽 땅 모든 인구들이 다 먹고도 중근동에 양식을 처하러 오는 이웃 나라의 사람들까지 다 먹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식량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이 제도를 철저하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행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제도, 그리고 이 사람과 제도를 온전하게 실천하라는 거죠. 세 가지 대안을 요셉이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이죠. 무슨 결과라고? 요셉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학력이 어디죠? 요셉에게 무슨 박사학위라도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참 좋아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일을 제기할 게 없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표현이 지금 처음 나온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뭐죠? 성령님이죠. 그럼 신약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 충만한 자를 내가 어디서 또 보겠느냐, 지금 이 표현이죠.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세상과 분리되어 피 안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만 말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신 세상, 그분의 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사물을, 사리를 꿰뚫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단 성령 충만한 자는 현실을 꿰뚫어 보지만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문제들을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디발과 보디발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봅시다. 비전의 사람이라고 흔히 말하는 요셉을 통해 사람들이 얻는 교훈이 뭐죠? 꿈 한번 잘 꾸어서 출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꿈 한번 잘 꾸고 그 꿈 한번 해석 잘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에 자기를 맡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에게 만약에 재무관리, 인사관리, 정치 수업이 이 훈련을 통해 그 내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면 생각해 봅시다. 일국의 총리로 살아가야 하는 그의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천만이죠. 어떻게 다가오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고 처리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일곱 해와 일곱 해 이 14년간 요셉이 했던 일이 식량만 해결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그를 시험하려 얼마나 많은 문제를 그에게 들고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만 올라가면 혹은 무언가를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시편 1편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시편 1편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지 요셉을 통해 더 온전하게 깨달아 가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가 40절에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내 집을, 내 집은 국가를 말하죠.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이 바로 왕으로부터 듣는 이 40절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읽다가 책을 잠시 덮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이날 밤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총리가 안전에 들어가서 좋은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꽃길이 시작될 때 요셉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꽃길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도 항상 하시던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다시 요셉에게 전달하십니다. 뭐죠? 바로를 통해 전달하셨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위에 있다라는 것.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바로의 입술을 통해 긋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선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은 이 마지막 선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으셨고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긋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수도 없이 오고 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어두신 마지막 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만 마지막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켜야 하는 마지막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지켜야 하는 마지막 선이 있고요. 아내로서 지켜야 하는 마지막 선이 있고요. 자식으로서 지켜야 하는 마지막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명령하십니까? 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 네 부모에게 욕한 자는 반드시 돌로 치라고 하죠. 성경은 이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학생에게, 직장인에게 지켜야 할 자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은 그 마지막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로 귀결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넘어섰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실낙원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기고 내 눈이, 내 입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모두 할 수 있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돈의 한계 영역에서겠죠. 사실 진시황이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시절이긴 하지만 요즘 좀 부자들을 보면 과거에 살았던 진시황이 하나도 안 부러운 것 같아요. 그 왕보다 더 절대적인 권력을, 더 절대적인 쾌락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성경 공부를 통해 반복적으로 요즘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 땅에서 안정되고 잘 살고 행복하려 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어야 함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어가는 길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신 마지막 선도 바로 그와 같은 선상에서 보셔야 합니다. 나의 내일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계획하심에 나를 의탁하고 나아가는 자들만이 내일 평안을 누립니다. 아무도 우리의 건강을, 아무도 우리의 생명, 아무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줄 이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이 해결한다고요? 천만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결해 줄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이제 서로 간에 온전히 통하는 시절이 아닙니까? 가장 지혜롭게 행한 것은 그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요셉이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파라오가 다음 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우리나라는 왕의 어인 이 도장이 거북등처럼 생긴 큰 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장으로 결제 서류 같은데 이제 그 인을 찍는데, 이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근간에는 민간인들이 반지를 보통 목에 끈을 매달아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권력자들만 반지를 손에 끼고 다니는 문화가 있었어요.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요. 그걸로 부족해서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죠. 그리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이게 버금은 뭐죠? 으뜸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이 버금이잖아요. 이런 용어가 왜 바뀌지 않는지 잘 모르겠는데, 왕 다음에 좋은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의 비전이,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1차적인 비전이 실현된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 중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첫 걸음을 떼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셉의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서 2인자 자리에 오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존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증거가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참 많이 묻잖아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제 우리 집 첫째도 아빠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이건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 자가 어떠함을 누리는지를 경험한 사람들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말할 수 없이 존귀케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실족입니다. 어떤 실족이죠? 교만입니다. 그때 이룬 것이 다 자기 것이냐,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 버립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바네아라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다면요, 온 땅을 순찰하는 일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일을 먼저 했을 겁니다. 만인 지상, 1인 지하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보디발 불러야죠. 그죠? 보디발 안에 함께 불러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져야죠. 그리고 곤장을 치든가 가두든가.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걸 일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그때 받은 그 오해를,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세상의 논리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로 변모해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창세기 하반부에 요셉을 만나시면서 굉장히 위로와 희망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수아서 사사기 내내 굉장히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던 사사들이 아무런 소망이나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라는 걸 사실 성경이 면면을 보여주는 바람에 꽤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요셉을 보면서 참 본받을 만하구나, 참 멋진 인생이구나. 여러분, 옥살이를 하던 이 요셉이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서 나온 것, 그러니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자기를 순종하고 자기를 맡겼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혹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어진 상황에 나를 맡기고 주어진 사람들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행위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0장 2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이전에 40장 강의를 할 때 수종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함께하게 하다였습니다. 그저 심부름 정도나 해주라라고 붙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집 여러 날이라. 보디바는 그냥 너가 함께 있어줘라, 심부름이나 좀 해줘라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더라. 성경이 여기 섬겼더라라는 단어를 샤하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할 때 이 샤하트를 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누가 고참입니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근데 드라마만 봐도요, 신분, 직위, 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옥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고참입니다. 근데 두 장관이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었다고요? 불과 며칠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정도로 섬겼다고요? 샤하트 했다라는 거죠. 5절과 6절에 그 구체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들을 어느 정도로 샤하트 섬기고 있는가? 아침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 정도로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의 순종한다?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누군가 안색이 좀 상한 걸 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젯밤에 먹은 게 체했나? 그죠? 그리고 흔히 남자들 어떻게 하죠? 말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하죠? 7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꿈으로 고민하니까 그 고민 내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도움이 된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사람들이 근심하는 걸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들이 근심을 하는 것, 그런 꿈을 꿨네, 그 사람도 잘못된 삶 살았으니까 당연하다, 너희는 근심을 해야 되는 인간들이다, 근심해라, 그러고 지나가 버렸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심빛이 있다는 걸 보았어도 내가 도와줄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중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팅하셨어도 요셉의 응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때가 늦추어지거나 사람을 바꾸시겠죠. 여러분, 요셉이 바른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이 뭐죠? 가장 작은 일입니다. 가장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때에 이집트의 총무로, 총리로 불려 나오는 겁니다. 주어지는 상황과 주어지는 사람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것만을 이루려고 큰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에 근접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사상 누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지극히 작은 것들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맺읍시다.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한 고로 그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내용들이, 아니 어떤 물질들이나 소유들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일반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그 삶의 내용이, 그 실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서 그의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과 사람들 사이에 두면 가루가 되잖아요. 순종하고 버티고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말씀의 논리로 매일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결과물이 마치 그때 볼 때는 가루가 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듯이, 오늘 요셉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이 요셉이 누렸던 꽃길을 함께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 복된 자리에 오르기까지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뽑고 뽑아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상황과 사람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시냇가 교회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